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 슬로브앗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이라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성이,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매우 드뭅니다. 아무래도 시대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속하였었고 남성의 결정에 따라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등장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러 온 것이죠. 보통의 경우 그의 집안의 남자가 혹은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슬픈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슬픈 사연이었냐면 슬로브앗에게 이제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집안의 남자가 찾아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서는 이 딸들이 어쩌면 용기를 내어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들죠. 답을 하기에 앞서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26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가 총 두 번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인 1장 2절에서 3절을 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같은 방법으로 계수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장과 이제 26장을 좀 비교해 보면 같은 명령이고 이제 같은 이제 지파별로 종족별로 계수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민수기 12장 13장 그 정탐 이후에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1장에서보다 26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만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고 기록하고 있죠.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인 26장 5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르우벤의 밑에 있는 이제 아들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 자손들까지도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이야기가 미리 이제 등장합니다.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자세하게 나오고 또 이 중에 이 슬로브앗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어쩌면 이스라엘 모두가 특히나 또 모세와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없었음에도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바로 이 인구조사의 목적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26장 53절에 나오는데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물론 이제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한 것이지만 결국 목적은 그 땅을 분배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 또한 인구조사가 주된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렇게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안에서 땅을 나누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는 자는 남자였어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남자만 땅을 소유할 수 있었고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땅과 재산을 물려주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자손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로브앗에게 돌아갈 땅이 증발하게 된 거죠. 사라진 거죠.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슬로브앗은 빠지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로 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 우리 아버지인 이 종족의 자손들인데 왜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땅이 이름이 빠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아들이 없으면 못 받는 거지. 딸들 역시도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이 땅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땅은 그냥 그 므낫세 종족 중 또 슬로브앗의 형제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깃이 없는 거죠. 슬로브앗에게는 자녀는 있는데 이름도 있고 자녀는 있는데 땅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와 지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스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 수 있습니까? 삭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 슬로브앗의 이름이 아예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딸들이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마 다른 문제였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문제였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문제에 있어서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형제에게 그 땅을 주게 되는 거고, 또한 형제가 없으면 슬로브앗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슬로브앗의 땅을,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된 땅을 쉽게 말하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슬로브앗의 이름이 된 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의 땅을 소유하게 해서 그의 이름을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후에 룻기에서 기업을 물은 규례로 발전하여서 보아스가 그 땅을, 그 나오미의 땅을 삼으로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규례가 생겼고, 그 규례로 인해 룻이 혜택을 받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 가면요, 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장들이 나와서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땅은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첨가되는데, 소속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인데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남자 쪽으로 속하기 때문에, 시대적 이유입니다. 이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맞는 말이죠. 이를 하나님께서도 또 말씀을 옳다고 하시며 슬로브와 딸들에게 종족 내에서, 그 지파 내의 종족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아예 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종족과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 없다. 그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행히도 슬로브와의 딸들은 지파 내의 종족 내에 있는 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도대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사실 민수기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민수기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 보면 사실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그 재산을 혹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아마 당시의 시대적 풍습이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아마도 남자가 소유하게 됐었을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민수기에 있어서는 딸들이 가져가고 그 딸들이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한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도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슬로브앗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이 이야기는 인구조사 그리고 땅을 배분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도대체 이 이야기가 그 인구를 조사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과 무슨 이유가 있길래,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 한 절로 정리할 수도 있죠. 그냥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해서 그 딸들이 그의 기업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꽤 긴 내용을 할애해서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공평 혹은 공정한 땅의 분배, 뭐 이런 이유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죠. 어찌 보면 그 땅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똑같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이제 여성신학 같은 이제 학문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성이 그때 당시 시대를 거슬러 여성이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한계가 있었음에도 여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정말로 이 공평함, 공정함을 명분으로 모세에게 나와왔을까 묻게 되죠. 불공평합니다. 모세여, 지도자들이여, 온 회중이여, 들어보십시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다시 본문을 보면 4절에 이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없으므로 이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받을 땅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이 나온 모세에게 나오는 명문은 바로 이것이 그냥 다만 재산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갖게 될 그 기업이 없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러하듯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가는 자들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상속자인데 그 땅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인구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이 기업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제 분배가 되는 것인데 이 슬로보앗의 이름이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내가 재산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딸들이 나왔을 때 너희들 말들 충분히 일리가 있다가 아니라 슬로브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단 예외라면 3절에서 고라의 무리에 들어갔던 자들은 이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 기업을 당연히 그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슬로브앗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명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땅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 땅의 개념은요 재산이라는 개념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재산, 내가 소유하는 내가 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땅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재산 혹은 물질적인 것 혹은 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슬로브와 딸들이 마치 그 재산을 탐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재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을 이 땅에서의 재산 혹은 또 금전적인 복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요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도 한계를 극복함으로 열심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굴복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자꾸만 이런 물질적이고 재산적인 것으로 혹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더 얻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가지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나님께 섭섭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심지어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은사 받아야 된다. 이거 못 받으면 안 된다. 은사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죠. 누가 더 은사가 크냐? 성경에서도 나오죠. 또한 어떤 직분, 또한 더 심지어 은혜와 믿음조차도 더 가지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 라는 식의 접근이 되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질문해봐야겠죠. 소유하기 위해 가지기 위해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것, 믿음이나 은혜, 물론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치열해지고 누군가를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그의 백성과 우리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실 때 물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업,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또한 그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평함 혹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죠. 이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이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죠. 그들에게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 단순히 재산이 늘어나고 또 내가 풍족해진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의 개념과는 아주 다른 살아가는 곳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은 그 기업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 삶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난 지금 똑같은 땅에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땅에서 살고 있고 난 받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이 기업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받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우리 지금 살아가던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며 그 땅 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소유하기 위해 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기업 안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타락들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모든 타락이 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내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잘못된 예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한 그 이전에도 출애굽하여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입히시고 먹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너희들이 어떤 이런 물질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를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그것은 다만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때 그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을 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결국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고 내가 지금 풍족하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많고 걱정 없이 살아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구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이구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 대한 규례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 땅은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뽑은 지파 안에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계수된 모든 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 문제 율법이기도 한데 기업을 물으는 자를 통해서 다시 그 이름으로 그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만약에 더 소유하고 더 가지기 위해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으면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었겠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실패로 인해 그 땅을 팔게 되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으니 너의 이름은 지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끝까지 남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또 안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게을리게 살아서 혹은 내가 실패해서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팔아서 힘들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 법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율례와 법규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명이라고 말을 하면 뭐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또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냥 그렇게 존재로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그런 어떤 보여짐을 뜻합니다. 사실상 주님이 주신 땅에서 만족하며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백성다운, 자녀다운, 상속자다운 삶. 나에게 그 상속해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됨은 주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땅이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기도 하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 바꿔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고 살아가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자꾸 소유의 문제를 접근하면 나는 가지고 못 가졌고 어떤 경험이 있고 없고 나는 받았고 쟤는 못 받았고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하게 됩니다. 복이든 은혜든 계속해서 구하죠. 비교하고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때와 안 믿었던 때의 차이는 뭐냐면 안 믿는 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죠. 이 땅은 어떤 기업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땅이지만 우리가 예수로 인해 그 똑같았던 땅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은 자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넘치고도 넘치는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친다면 우리는 자꾸 더 하나님 더요 더요 라고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안에 우리가 속하였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때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기본적으로 나누며 누리며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이 적어도 없어도 그 기업으로 인해 그것을 누리게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게으름과 실패와 실수로 인해 그 땅을 팔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해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그의 기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상 희녀는 어떤 이스라엘 내에서 종된 자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지키고 소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누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존재됨을 증명하라고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하나님께서 넉넉하시고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넉넉하고 여유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준 그 기업에서 누리며 살아가라. 누구도 제외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누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누고 더 넉넉하게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치열하려면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치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못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누리고 나누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땅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누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돌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세운다는 것은 그가 약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지금은 비록 힘들게 살고 있는 자이지만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섬기며 돌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음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음에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음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섬기라 그러세요? 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나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형제가 함께 누리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누리시며 또한 나눔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기업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지기 위해 또 소유하기 위해 우리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